교회의 진심 시리즈를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벌써 네 번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진심을 말할 때세 가지의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있어서 교회의 진심은 예배다 이렇게 드렸고 지난주, 그전주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회의 시작과 끝이 예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위하여 교회가 모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습처럼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족속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같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클라이맥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예배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서로를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 눈에 보이시는 옆에 계신 분들. 이걸 뭐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이, 뭐 교회 그러면 마치 추상적으로 생각되지만, 교회는 사실은 서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향한 교회의 진심이 있다. 그 진심은 뭐냐? 첫 번째는 성도의 교통 또는 교제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자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교제 또는 양육과 그 다음에 교육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향한 교회의 진심, 세상을 향한 방향은 선교적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고, 자, 이런 나머지 이제 얘기들은 이제 차차 하게 되겠죠. 오늘은 성도의 교통 또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그래요. 이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공동체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순종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에 컴밋되어 있는가 또는 컴밋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고 사실은 교회가 사람의 관계, 이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미 그것으로 인하여 경험상 많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 이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공동체라는 말이 과연 오늘날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각자 개인, 이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극대화되고 강조되기 시작한 이 근대 이전 세대로 돌아가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1세기는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요, 가족 공동체, 그러면 필수입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말은 그냥 부부가 사는 정도의 가족이 아니라 extended family일 거고요. 이 가족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원이 된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보호받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살수 없죠. 가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청년이 되고 왕성하여 일을 할 때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가 곧 옵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져주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존재로 살았던 거죠. 자, 오늘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만약에 어떤 한 일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에서 도와줍니다. 국가에서 웰페어를 주고 국가에서 펜션을 주고 국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채워줌으로써 각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관계들이 파탄이 나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국가에서 소셜워커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합리적인 편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연세가 들어서 더 이상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할 때가 되면 이제는 뭐 널싱홈 이런 데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각자 집단 관리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족들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한 개인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역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여튼 그 안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 공동체도 그럽니다. 오늘이야 국가라고 하는 것도 분담이 돼가지고 각자 하는 일들이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지만 예전 같으면 이웃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힘만 있는 모든 남자들은 무조건 다 칼을 들고 나와야 되는 시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세기에 공동체란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유대 공동체에서부터 축출시켰어요. 거의 이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그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결국은 리더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는 교회가 이 집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집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겁니다. 재정적인 것을 살피고 건강을 살피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집사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마치 소셜워커들처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이 기독교 교회의 집사의 원래 유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공동체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필수적인 것들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날은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예,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를 누구도 그런 식으로 보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초기 이민으로 살았던 그 시절에는 교회가 그런 면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문화 공동체예요. 언어 공동체예요. 나에게 생소한 사회에 뚝 떨어져 있을 때 교회 모이면 내게 익숙한 것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민 공동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도 맞아요. 이민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원래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토록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인데도요. 말이 제대로 안 되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대학을 졸업했건 대학원을 졸업했건 뭐 한국에서 뭘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미국에 오셔가지고는 다 블루칼라 노동자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공동체 역할을 교회가 했어요. 교회만 오면 내가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일을 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의 만족을 또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이민 초기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이러하나마 이유에서 그것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다른, 물론 이제 그것도 좀 연결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오늘은 완벽하게 소비주의적인 관점으로 교회가 하나의 에이전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각 사람들이 소비할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지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많이 축소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얘기 뭐 처음 한거 아니니까 또 빨리 갈게요. 내가 뉴욕에 갔다가 어느 부부를 만났는데 젊은 부부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30대에 이제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워크포스로 나가는 좋은 직장들을 얻어서 나가는 이런 부부인데 이 신앙도 원래 좋은 가정에서 성장했던 분들이라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교회를 가지 않고 여러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어디를 갈까라고 결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은 저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까 저 교회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저기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다니까 애들 데리고 오늘은 저기를 가야 되겠다. 오늘은 저기를 가면 그 다음 하는 일이 가까우니까 저기 갔다가 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 이렇게 여러 옵션을 놓고 아침에 본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사람 관계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마치 모든 관계라는 것은 심지어는 나의 소그룹이나 이 모든 공동체마저도 나의 어떤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준 게 제가 눈이 번쩍 떴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스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용도를 갖고 있는 앱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씁니다. 예, 뭐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일본 내 가면 라인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중국에는 왓츠앱을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가면 또 메신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또뭐 어디 가면 못 쓰고 막 요새 아이메시지도 쓰고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펑션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여러분 몇 가지 쓰십니까? 아니면 주로 카카오톡만 쓰십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를 써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누구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앱이 달라집니다. 마치 사람들은 그와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에 대한 자문을 줄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고, 나에게 비즈니스에 대한 또는 파이낸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고, 예? 나에게 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 경쾌하게 마음 좋게 해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믹스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요, 소그룹도요 절대로 크게 안 만든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의 관심에 신경 쓰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스몰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듣자 보니까 좀 괘씸하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 시대가 너무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 문화가 그래요. 기계 문화가 그래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모든 게다 나의 편안함에 집중돼 있다면 사람하고 살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로봇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기계와 살면 되죠. 여러분 상담도 해줄 거예요. 인격적인 면들이 결여되지만 사람은 피곤해요. 왜? 사람은 실수하죠.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또 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감당을 해줘야죠. 반면에 기계는 내가 원하는 요소만 딱딱 들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라서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모두의 주위에 기계가 나를 도와주는 시대로 갈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던지는 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아니, 지금 교회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전에? 맞습니다. 단순히 나의 생존을 위한 공동체적 개념으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불가능해요. 이제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라는 것은 단어만 있을 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동체란 뭔가?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1세기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공동체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일반 사회 집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서 복음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1세기도. 절대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어렵고, 과거에는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쉬웠다? No. 과거의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집단은 형성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웠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를 왜 기록했냐면 이 서신을 왜 기록했냐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본인이 설립한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내부적인 갈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게럴렁을 못하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싸움도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사도는 그것은 사회 집단일 뿐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적 부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바울사도는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것이다. 이 고난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싸움과 같지만 이와 같은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과연 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복음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복음. 자, 복음. 복음이라는 말 속에 과연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27절을 한번 봅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신앙 공동체적 삶이에요. 자, 그게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가 너무나 개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앙은 결국 나에 대한 거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개인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인격적으로 당신이 만났습니까? 근데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당신만 갖고는 안 되는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건가 하면요 절대로 나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종교라면 개인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종교라면 우리는 사실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발전과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다른 종교로 가시라고. 불교로 가세요. 불교가 답이에요. 결국 자기의 돗닦고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함으로써 뭔가 다른 경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도를 터득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라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또 아니면 어떤 동양의 신비 종교로 가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질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 안에 답이 없다가 본질이에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수용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은 내 안에는 답이 없고 문제투성이다. 나는 꼬여있고 나는 뒤틀려있고 나는 망가져있고 나는 깨져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안 되고 누군가 나를 도와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첫 번째 단계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나와는 다른 어떤 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관계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아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구원받은 거지 무슨 관계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을 너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결국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 전부다. 복음은요, 절대로 내가 필요한 뭐 하나를 딱 빼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대인적이에요. 나 자신을 뛰어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것만 가지고 복음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순간 언약적 세계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건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만드셨고 그리고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결국 그 한 하나님을 통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목적을 삼는 것이구나. 결국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함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 절대로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다면 아니에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이 결국 우리를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핍박과 환란을 함께 겪어내는 것, 이 당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복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복음 속에는 공동체적 용납과 거기에 기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의 약함이 인정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 있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고 그리스도가 펼쳐나가시는 복음적 공동체 속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대가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더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단어로 갈게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자꾸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좀 안 좋은 특징이 있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비련을 버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복음이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복음인데 복음은 본질적으로 나 홀로가 아니다. 여긴 공동체적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은혜가. 이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이 해피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해피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참고 견디고 도리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없이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신앙 안에 뭉쳐있는 가정 공동체의 기준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공동체가 가능해져요. 자,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사도가 굉장히 레토리컬하게 질문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있다란 얘기죠. 있다란 얘기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다. 너희에게 이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 가라. 조건이죠.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고 너희들에게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랬습니다. 권면.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요. 이 파라클라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말로 익숙할 겁니다.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바로 그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보혜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해주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요. 자, 우리가 누구랑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생활은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옳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너무 피곤해요. 누구든지 나를 오해하면 안 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요, 자기도 상처받고 상대도 상처받아요. 섬기고 섬기고 섬기는데도요,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러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권면자가 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일단 누가 와서 그런 상담을 하거든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너는 오라, 너는 맞아.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해줘야 될 말은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알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요. 당신이 억울하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언젠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의 방법, 그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아 이젠 됐다라고 안도감을 느낄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권면, 보혜사의 사역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 그랬어요.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요란한 단어가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마치 곁에서 조용히 나를 향하여 박수쳐주는 것 같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요, 그 상황에 딱 서가 사람들을 쳐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소하고 저와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어떨 땐 어떤 교회 설교하러 가면 정말 사람들이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쳐다볼 때가 있어요. 처음에 그걸 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교회가 막 정말 화가 여기까지 다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순간에 착 보면 저기에 익숙한 사람이 하나 앉아있어요. 누구냐? 어떨 땐 제 아내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약간 그냥 이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찡긋찡긋하면서 바라봅니다. 뭔가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 나는 지금 당신을 격려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요?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화난 얼굴로 보시지 마시고 저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각자 격려해 주시는, 박수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조용한 격려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넘어갑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여기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것보다 저는 동반자라는 단어를 여기에 던지고 싶어요. 동반자. 이 코이노니아를 영어로 번역할 때 fellowship 이렇게 번역합니다. fellowship. 이 fellow라는 말은 뭐냐면요, 함께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동반자다. fellowship. 너무 좋은 말이에요. 펠로우십은 그냥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펠로우십은 함께 동반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동반자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의 동반자다. 바울사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감옥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말은 뭐죠? 바로 성령은 나와 함께 옥중에 함께 갇혀있는 동반자다. A fellow prison mate. 옥에 함께 갇힌 자처럼 지금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분, 이 경험을 함께 가주는 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따로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함께 가고 계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족한 종에게 한 가지 격려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일을 그가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님들의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근본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모두를 위로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저는 못해. 그러나 펠로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시고 계신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성령의 국률이 나와. 여기 보니까 국률이 나와 그랬습니다.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재밌는 단어입니다. 스프라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그 이 배, 복부를 얘기합니다. 복부, 성령의 복부, 배로부터 상대를 국률이 여기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저는 여기에 제일 좋은 예는 뭐냐면은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배로 낳잖아요. 네, 여러분의 이 자궁 속에 아이가 들어가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내가 임신했어요. 얼마나 듣기가 좋든지.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거든요. 애가 생겼구나. 근데 애가 생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 조심시켜야 되겠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니까. 엄마는요 자기 뱃속에 애가 생기는 순간부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입덧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기 싫지 않아요. 그래도 먹습니다. 자기 배고파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아기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요. 입맛이 없어도 먹으려고 해요. 내 안에 아기가 잘 커야지.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스포츠도 중단하고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던 일들이 혹시라도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하면 그걸 다 끊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말 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쓰는 제일 엄마가 하는 그거 있죠. 그 말. 야, 너 내가 내 배에서 나왔어. 내가 내 배로 났어. 이러면 무슨 얘기죠?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는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부모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는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고 그 애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는 것 같은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 이 은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비라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이 자비라는 말은 슬픔을 같이 당하는 것,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결국 교회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 겪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그래, 나 혼자 지켜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의 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상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성격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는 나중에 폭발하면 감당이 안 돼요. 성격 좋은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완전히 돌아서요. 여러분 아세요? 도리어 그냥 매일 투닥투닥 싸우는 사람은 오래가요. 성격 좋다고 믿었다고 끝까지 가다가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격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목적이에요. 목적. 공동체는 복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은혜가 없이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도대체 목적은 뭐냐?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돌아볼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그냥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 재밌고 좋은 사람, 편한 사람끼리 편하게 만나서 편하게 놀면 되지 않나. 결국 어떤 경우에는 소그룹을 형성하고 소그룹을 만들어 갈 때도 그냥 뭔가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가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피곤해지면 어떡하죠? 그냥 스텝 백 하면 되지 뭐. 조용히 뒷걸음을 치면 된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냥 편안하고 재밌고 재밌게 놀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30대건 40대건 뭐 50대건 60대건 다 일종의 양육그룹을 형성하고 모임들을 갖게 되는데, 과연 모였을 때뭐 하냐? 사역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람들이 재밌고 흥미롭고 기쁘고 흥겹게 해드리려고 참 애를 쓰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과연 궁극적으로 아 오늘 참 재밌었어요 하고 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소망을 품고 격려하고 환난도 함께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함께 겪기도 해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 똑같은 말을 네 가지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할수 있을까요? 다툼과 허영으로 할수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 목사된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목사고 당신은 리더야 이렇게 항상 주목을 받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아주 상관없는 현장에 딱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도 특별한 생각을 갖지 않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멘붕이 와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상황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난 누구야? 라고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무시하는 현장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자리에 딱 나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둘러봐도 나의 사정을 알고 그분의 사정을 내가 아는 그런 관계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예배는 드리니까 격식에 따라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를 드리고 결국 마지막에 축도하고 마지막 후주가 끝난 다음에 나는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감사하게도 새가족 환영팀이 있어서 한두 번 나를 맞이하지만,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저분들. 그럼 나는 여기 교회 6개월을 나왔는데, 여전히 아무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속 터지는 건 뭔지 아세요?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다녔는데도 날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여러 번안 알아주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특별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저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래서 나도 우리 교인들처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사람들 보니까 할 일들이 있더라고. 의자 놓고 청소하고 그냥 시키는 것들. 그래가지고 남들이 서로 잘난 척하고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막 서로 웃고 좋아할 때 저는 거기서 조금씩 섬김의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건 그냥 실험이었어요. 이러면 뭐가 되나? 무척 어렵더라고요. 무척 어렵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자기 중심성에 익숙한 사람은 사실 교회 생활이 편치가 않을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예, 받침을 잘 해야 됩니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겁니다. Better입니다. Better, not lower.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은혜의 영향을 받은 마음인데 자기보다 남이 더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낮게 여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이다까지만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뭔가 나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뭐그 사람을 질책하고 야, 그것도 못해? 어?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너는 그만큼도 못해? 아니, 왜 못한다는 거야?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유가 있겠지. 뭔가 그 깊이 살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 겸손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눈높이를 자꾸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 깔아보지 말고 점점 더 submit, 상대 아래 내려가서 위로 바라봐 줄수 있는 것.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려운 말이 또 나옵니다. 돌아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일을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일을 돌보래요? 자, 여기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만 창면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자기 일만 하고 그거면 충분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One another이에요. 서로 하라, 피차하라. 서로 피차, 자기 일을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 관심을 가져줘라.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시대예요. 너무 개인이 완성되어 가는 시대예요. 나 혼자 나갈 수 있어. 나는 아무도 필요치 않아. 심지어는 기도 제목 나누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는데. 과거에는 뭔지 몰라도 나보다 좀 영적으로 센 사람한테 가야지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여러분이 너무 신앙에 투철하기 때문에 네 기도나 내 기도나 뭐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된다. 공동체적 기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뭐예요? 나에 대한 것은 다 감추고 상관하여 상관하지 마세요. 아니 어떨 때는 좀 상관을 하고 싶어도 다가가기가 무서운 게한번쫙 째리고 가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가버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전히 뭐죠? 의미를 상실해가는 것은 시대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행복하냐? 아니요. 지극히 행복하지 않죠. 신앙은, 교회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 답은 쉬운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답은 옳은 답입니다. 쉬운 답이 옳은 답 아니에요. 옳은 답이 옳은 답이에요. 어떨 땐 옳은 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는 뭘 하냐? 더큰 은혜를 주신다고 기대하면 돼요. 인생이 쉽지만 않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쉬운 일도 있죠. 쉬운 일을 할 때는 여러분에게 쉬운 일을 감당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에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않고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기계와 짝하여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